제5편 양의 탈을 쓴 용 계시록 13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류의 역사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역사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선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에 드러나셨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온 땅에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나타나서 자기가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의 세력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을 줄 알지만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는 분간할 줄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적대하는 세력의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에 감추어진 세력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밝힐 수 있는 길은 예언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예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머리에 아주 생생하게 새겨지도록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꽤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이러한 예언 전도회를 뭐 상당히 여러 해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제가 조심을 합니다. 숙달된 사람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처음 가르치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미 배우고 들으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처음 배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대하실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대단히 방대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좀 간추려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방대한 내용이라 상당히 간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성경에 나오는 세 주인공이 있었죠? 이 세 주인공은 이번 기간 내내 시작할 때마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누구죠?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뱀, 사단입니다. 혹은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또 성경에 나오는 악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 아이, 예수 혹은 여자의 후손, 이 셋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입니다. 뱀은 이 땅에서 여자를 쓸어버리기 위하여 이 예수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 뱀은 직접 나서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세력과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일에 동원된 지상의 세력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공격한 나라들, 애굽이었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있었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아들을 낳을 여자,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역사를 통해서 애써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여자를 보호하셨고 드디어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세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아이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획이 계속 반복해서 실패했을 때에 사단은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이 사단이 국가적 세력을 이용하여 여자의 후손 예수를 출생시킬 여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고 사단은 용은 할 수 없이 그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 공부를 우리가 어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어서 다시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나타나서 활동했던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수정된 전략, 사단의 수정된 전략에 의해서 이 땅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장본인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작은 뿔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른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일했을 때보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대행시킨 대리자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일한 주인공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사단은, 용은 다시 로마 교회를 등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이제 마지막 전략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역사에 나타난 뱀의 후손들 다시 확인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그리고 교황권. 이 교황권, 이 작은 뿔을 어제 공부하셨던 이 작은 뿔을 교황권에게 적용하는 것은 재림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말틴 루터나 멜랑톤이나 존 칼빈이나 즈빙글리나 윌리엄 틴데일, 아이작 뉴턴, 벵겔, 존 웨슬리, 디엘 무디 이런 모든 역사적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작은 뿔을 교황으로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성서 해석법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하신 대로 1798년에 이제 교황권이 몰락함으로 이제 죽을 뻔했던 교회가 다시 이제 회생되고 살아납니다만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하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뿔의 세력이. 생명은 보존되어서 시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교황권이 다시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되살아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황권이 어떤 모양으로 되살아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이제 그 문제를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군가요 지금?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나왔는데 누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복잡하게 생긴 짐승에게 누가 능력을 주었습니까? 용이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발은 곰발이고 뭐 입은 사자입이고 표범같이 생겼고 머리는 일곱이고 뿔은 열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어제 공부하실 때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 했죠? 나라나 어떤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이 또 하나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올라온 모습이나 생긴 모습은 먼저 짐승과 전혀 딴판입니다. 먼저 짐승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먼저 짐승은 굉장히 복잡하고 무섭게 생겼는데 이 짐승은 뭐처럼 생겼습니까? 양처럼, 새끼 양처럼 생겼습니다. 새끼 양은 아닙니다.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 용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고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순진하게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온 두 마리 짐승은 다 누구를 대행하고 있는 나라들입니까? 용의 권세를 대행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과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각각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어요. 양이. 근데 말은 뭐처럼 하더라 그랬습니까? 용처럼 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과의 관계를 지금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가 여기 저는 두 번째 나온 짐승입니다. 아까 11절에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읽었죠.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이 양같이 생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돕는 들러리 같은 역할을 하는 짐승입니다. 주인공은 먼저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온갖 활동을 해가면서 먼저 나온 짐승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선악의 싸움에서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에 나온 두 마리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세력인지. 뿔이 열 달렸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이고 입은 사자입이다. 어제 다니엘 7장에서 공부하신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있겠죠? 어제 짐승 몇 마리 나왔습니까? 네 마리. 뭔 무엇입니까? 사자, 곰, 표범, 물 열, 뿔 열 개 달린 괴물. 근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에 나온 네 마리 짐승이 한 몸뚱이로 합쳐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한 몸에 네 마리 짐승이 합쳐졌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곰의 발,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표범의 몸뚱이,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열불 달린 괴물의 열불이 이 짐승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진 짐승이에요. 자,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는 과정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메데바사에서 헬라, 그리스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의 열불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교황권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이 복잡한 짐승의 출현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네 마리 짐승이 더해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7장에서는 교황권이 형성되게 된 과정으로 설명됐는데 저 교황권이 한번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먼저 나왔던 네 마리 짐승을 다 더해가지고 한 마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괴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괴물로. 자, 그러면은 왜 교황권이 저렇게 네 마리 짐승을 한 몸에 담은 짐승으로 나타나느냐? 로마 교회는 저 네 나라가 가지고 있던 중요한 특성들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이 몇 년간 지배했습니까? 36년간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일본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일본말 하시는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4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흔적이 필리핀에 많이 있어요. 미국의 지배도 한 30년 받았다고 그래요. 미국의 흔적도 있어요. 요즘 시대라면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왕의 지배를 받으려면 미국 지배를 받았더라면 영어라도 좀 잘할 텐데 일본 지배 받아가지고 뭐 일본 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래요.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미국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가 하면은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역사를 지나서 메데페르시아 역사를 지나서 헬라의 역사를 지나서 로마의 역사를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네 나라의 흔적을 다 한꺼번에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성서 제도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우상으로 옹호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제사 제도는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지만 여전히 미사라고 하는 제도를 빌려서 제사를 아직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다 바벨론에서 배워온 하나의 잔재들입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에서 가장 발달됐던 종교는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 정해져서 예배드리던 날짜가 썬데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배우다가 로마 교회는 우선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태양의 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364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 예배를 정식으로 결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바꾼 그 주인공이 또 로마 교회입니다. 그것은 메데 페르시아에서 온 습성이에요. 그리스 하면은 철학입니다. 이미 공부하셨지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 그리스 헬라는 철학과 문화로 이스라엘을 이교화시키고 세속화시켰습니다. 철학.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헬라 그리스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적 체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원론, 몸과 영혼의 분리 사상, 철학적 사상의 원래 그것이 그게 이제 교회로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의 교리화되는데 그것이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또 그런 이교적 습성과 사상을 배워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스콜라 철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스콜라 철학에서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뭐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였음을 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특성들을 한 몸에 한꺼번에 가지고 등장한 로마 교회를 그 네 마리 짐승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자를 공격하던 세상의 나라들을 모두 합쳐놓은 종교적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짐승은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 열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이 되살아난 모습이 저렇게 웅장하게 등장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작은 뿔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는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저 복합 짐승이 일치되는 교황권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에 대하여 그 생명은 보존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3절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은 작은 뿔에 대하여 큰 말하는 입을 가졌다고 했어요. 어제 공부하실 때 큰 말하는 입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되게 말하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것을 큰 말 혹은 참남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5절에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서 모양이 동류보다 일반 왕이나 황제들보다 강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의 저 짐승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감히 누가 이 짐승에게 대항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역시 똑같은 말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 누가? 작은 뿔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겠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작은 뿔이 얼마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것이 달수로 몇 달이었습니까? 42 달이었죠? 계시록 13장에서는 42 달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치합니까? 분명히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니엘 7장에서 이제 이런 역사 해석 중에 한번 사라졌던 그 작은 뿔이 나중에 다시 등장할 것이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원래 피조물은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올라와서 주로 하는 일은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은 곧 그에게 권세를 넘겨준 용에게, 사단에게 경배를 돌리는 것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죽게 된 상처와 나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이 로마 교황이 이제 힘을 잃고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까? 1798년. 이때 많은 역사가들은 교황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죽게 된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지도, 이것이 이탈리아 안에 있는 로마 시입니다. 이 시 안에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조그만 점이 바티칸입니다. 여기에 성 베드로 성당도 있고, 이제 교황의 본부가, 카톨릭의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묘하게도 로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참 신비한 존재예요. 어떻게 저 속에 나라가 하나 있는지 몰라요. 저것이 이제 이탈리아의 수중에 있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다시 되돌려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카톨릭의 가스파리 추기경이 만나서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이탈리아가 바티칸을 다시 교황권에게 넘겨주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929년입니다. 그런데 저 조약이 맺어질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이 신문에 그 무솔리니와 가스파리 추기경 사이에 그 맺어진 조약에 대하여 기사가 나왔습니다. 1929년 2월 11일자에 이 신문은 아직도 발행되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봐서 이 신문이 아직도 있냐고 했더니 아직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역사가 긴 신문입니다. 어떻게 이 기사를 썼는가 하면,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침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을 교황청에게 되돌려준다고 하는 그 문서, 협정 문서에다가 이미 다 문서가 작성은 돼 있었는데 양자 간에 합의해서 친필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상처를 낫게 함.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죽게 되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가 1929년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났을 때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는가 하면 하나의 국가적 모양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그 이 핍박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서기 100년부터 313년 사이에 열불 달린 짐승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공부한 거? 네.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서기 100년부터 313년까지 열불 달린 짐승 로마가 교회를 박해했어요.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서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동안에 박해가 없었습니다. 무박해 시대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538년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가 이제 힘을 얻고 정치적 힘을 얻고 종교적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1798년까지. 이것은 작은 뿌리 교회를 박해한 기간입니다. 1798년부터 라테란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무박해 시대입니다. 역시 그 힘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박해는 시작 안 됐지만 마지막 박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언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언상 조만간 이 지상 역사에 용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박해하는 마지막 사건이 조만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는 성경 예언에 나오지 않아요. 이제 다시 한번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박해를 시작하면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어요. 이제 조만간 복합 짐승으로 나타난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박해의 주체는 로마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고 2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사이에 무박해 시대에는 언제나 박해할 세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놀지 않아요.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디쯤인지 여러분이 각각 이 도표를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어떻게 되겠다고 했습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1929년에 이제 교황청이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교황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점점 그 힘이 강해지더니 지금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어떤 대통령도 교황이 움직일 때만큼 많은 인파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아주 유일하게 가장 힘 있는 세력입니다. 시간상 좀 지나가겠습니다. 미국의 부흥 목사인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개신교 목사 빌리 그레햄이 교황에 대하여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입니다. 예언을 알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탈을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종교적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그 속은 대단한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자가 1996년 2월 책자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어느 누구도 이 교황과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 교황을 좋아합니다. 교황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고라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사 집회를 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나와서 We love you. 참 대단합니다. 이 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가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작은 뿌리입니다. 교황권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확인하는 단서에 불과합니다. 이미 이 설명 다 드렸어요. 큰 말 참남된 말하는 입.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일 앞으로 또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한 일입니다. 과거에 42달 동안 일했던 그 세력이 다시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할 것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의 일이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에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과거에 그 일을 했던 그 세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것이지만 한두 가지의 인용문을 좀 보십시다. 사제의 존엄과 의무라고 하는 책 12권 2페이지에 하나님 자신도 사제들의 심판에 따라서 혹은 사제들이 면죄를 허용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의 판단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 다시 말해서 사제가 고해성사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제의 판단이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동의하심으로 이제 죄가 해결된다는 이건 참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또한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것도 어제 다 공부를 했고 7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절을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은 이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한쪽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이 교황의 권세에게 경배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서서히 온 세계 흐름이 교황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황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체제를 만들어 갈 때에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 그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리고 종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불안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 내심 깊은 곳에 누군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온 세계 질서를 좀 체계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적절한 지도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 종교계와 정치계가 교황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개신교도 이제 교황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1984년 방문했을 때 개신교계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교황과 함께 모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리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그 옆에 가까이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구교 500년 만에 화해 무드에 들어갔습니다. 새천년은 종교 화합의 시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뭐 거의 사촌지간입니다.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아시는 대로 불교나 카톨릭이나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는 수녀가 있고 한쪽에는 여성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묵주가 있고 한쪽에는 염주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양쪽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양쪽 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양만 다를 뿐이지 뿌리는 같은 것이에요. 활동을 해도 가톨릭은 개신교와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불교와는 일을 자주 합니다. 협력해서. 저 그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는 그림이지만 하나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광고를 그 자기 회사 사보에다 이렇게 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수녀복을 입고 한 사람은 여성복을 입었습니다. 다르지만 하나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얼굴이에요. 왜 저런 그림을 왜 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쌍료 회사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저걸 냈는지. 그런데 그 회사 이름도 쌍용이에요. 쌍용. 참 신비한 일이에요. 왜 저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쌍용이 무슨 뜻입니까? 용 두 마리예요. 그런데 왜 저걸 저렇게 그려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 정교, 천년 이상 분할되어 있던 그리스 정교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와도 만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교회, 1999년에는 세계 5대 종교, 카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다 교황청으로 초청해가지고 미래의 협력을 위해서 의논했습니다. 주도하는 세력은 역시 교황입니다. 영국 성공회와도 또 러시아와도 정치적으로 아랍과도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도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와도 결합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가는 주인공 주체 세력은 로마 교회의 교황권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림이에요. 미국 물론입니다. 부시가 뭐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어요. 뭘 주려고. 표정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자기가 주려고 하고 있고. 보시는 대로 온 세계 모든 정치와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교황과 결합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벗어날 지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성경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 박해와 시련이 올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위험, 죽음의 위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잠시 그러한 죽음과 또 고난의 위험을 지나가고 나면 사로잡으려고 하던 자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을 것이니 잠시만 견디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의 생활 속에서나 어떤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 그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산살바돌의 한 카톨릭 신부가 1950년 9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그 아까 그 신문에 이상한 말을 해놨습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서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교회 카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아까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해서 이분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는 다른 방법으로 둘로 나눠놨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카톨릭과 연합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든지 아니면 그 세속적 종교적 고난을 가지고 인간들을 압제하게 될 교황권에게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짐승이 드디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교황권에게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도록 권고해서 안 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력을 써야 합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도 보면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얘야,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말로 해서 안 들으면. 꽤 교양 있는 어머니는 너 이리 와. 걷어.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질서 있게 때리는데 성질 급한 어머니는 막 이거 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막 박아요. 이렇게 줘박아. 어쨌든 말로 해서 안 되면 무력을 씁니다. 그러나 이 교황권은 표면상 종교 세력이고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이 없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폭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황이 시도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굴복시키려면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두 번째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이 누구를 돕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이 하는 모든 일을 돕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양은 굉장히 힘 있는 나라여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맵고 힘없는 나라가 교황 도우려고 이렇게 나서다가 힘 있는 나라가 탕 눌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나라에게도 눌려지지 않을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교황을 도와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 새끼 한 가지 생긴 짐승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누굴까요? 미국입니다. 왜 미국인지 살펴보십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미국이에요. 생김새 자체가 양처럼 생겼다고 그랬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시작했습니까? 청교도의 정신으로, 기독교, 개신교의 정신으로 나라가 출발했습니다. 양처럼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지 그 핵심적인 전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개수로는 두 개지만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교황은 절대로 그 근본 뿌리상 합쳐질 수 없는 두 개의 나라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톨릭, 로마 교회의 그 종교적 탄압과 압박 때문에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근원적으로 보면 로마 교회와 합쳐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에 이 두 사람의 얼굴이 실렸고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함께 합의를 하고 어떻게 이제 대사를 교환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가 이 타임 잡지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기사는 92년에 실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10년 전 1982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걸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또 상당히 지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두 나라가 이제 하나로 연합을 했고 이 연합된 힘에 의해서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중앙일보에 공산권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고르바초프가 한 이야기가 교황이 동구 역사를 바꿨다. 교황은 아무 무력도 없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황의 힘에 의해서 공산권이 무너졌다고 고르바초프가 고백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미국이 점차로 이 교황의 또 이 가톨릭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이제 그대로 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노력을 할 것인데 1999년 중앙일보 1월 28일자에 상당히 노골적인 표현이 실렸습니다. 이 교황이 1월 26일 세인트 루이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클린턴이 마중 나가서 그에게 한 말이 신문에 나왔어요.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미국이 누구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부시가 교황청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6월 4일이에요. 6월 4일. 2004년 6월 4일. 몇 달 안 됐죠? 훈계받는 학생처럼 생겼죠? 부시가. 잘 들으시오. 말은 안 했겠지만 모양은 꼭 그런 모양 아닙니까? 훈계를 받고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의 모습이에요. 무슨 새끼 양같이 생긴 짐승이고 저것은 복잡한 짐승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틀림없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이 두 힘이 합쳐져서 교황이 주도할 것이고 미국은 교황의 들러리로서 교황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교황이 하는 일을 도울 것인가? 첫째는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불은 물론 여기서 상징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자주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을 내려오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영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한자로 풀면은 내린다는 강. 내린다는 말은 강이에요. 강,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은 신, 영이에요. 이 말은 미국에서 강신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의 세계로, 잘못된 세계로 끌고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아마도 이 교황 세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수많은 정치적 인사들이, 또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들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강신술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보는 건 미신이라고 근처도 안 가는데, 요즘에는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점보로. 점점 인간의 세계는 사탄의 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탄의 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도 혼이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정말 비성서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이 영혼불멸 사상을 믿고 있으면 아주 쉽게 강신술 사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강신술이라는 말이 상당히 생소해서 좀 이해가 안 갈 분들이 계셔서 잠깐 예를 들면, 이 강신술 하는 영매에게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자를 불러내주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나타나요. 대화를 나눕니다. 자기하고 그 전에 같이 가까이 살 때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되면 들어가고. 이것이 자주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 결말에 가서는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어도 혼은 별도로 살아있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냥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서적으로 바른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몸과 혼이 분리된다는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간단하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인간의 사후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창세기 공부하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이 책 뒤에 나오는 그 저자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뒤에 나오는 저자 이야기인데, 이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저자는 본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1993년부터 뇌경색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 이전에는 제야 법조인으로, 이 사람이 검사 출신이에요. 제야 법조인으로 종사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니라고, 검사이면서 목사를 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일을 가느라고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도 제대로 밝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1997년에 출간된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정리하였다. 책을 하나 쓴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을 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그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 잡는 뜻에서 먼저 쓴 잘못된 그 책의 내용을 바로 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하고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얼마나 상세하게 영원불멸설이 헬라 철학사상에서 온 것이고 기독교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온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일반 대중의 생활 속에도 이러한 사상,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천당 혹은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터에 영혼만의 삶은 없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이론이 선뜻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너무 그것이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그런 사상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이나 대중의 견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은 이상 계속 진리 아닌 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 아닌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길이 막혀버려요. 이 영원불멸 사상을 빨리 지워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도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시면 100번 읽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으면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할 때 반드시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이 부분이 또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이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번역되기 전에 원어로 하면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헬라어로. 이 에어콘의 뜻은 비슷한 것, 상, 어떤 모양, 혹은 분신,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과 비슷한 것, 혹은 그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분신을 미국 땅에 만들라, 그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먼저 나온 짐승의 조직체와 여러 가지 점에서 같은 원칙들로 활동하는 조직단체를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개념 때문에 상당히 그 이해가 폭이 좁아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원조직체와 같은 조직체로 활동하는 단체,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이라고 하는 책 217페이지에 보면 미국 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개신교도 단체들이 교황이 추진하고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게 될 것인데 그 단체를 여기에서 말하기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 힘 있는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가장 힘 있는 기독교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크리스찬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가 기독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 활동을 합니다. 여기 2000년도 선거 때이 기독교 단체가 이러한 선거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대면서 기독교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단체의 힘을 정치가들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워낙 힘 있는 단체니까. 이런 단체를 가리켜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짐승의 권위를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내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짐승의 권위,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을 법적으로 강제 휴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굴복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절이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마지막 압력수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교황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은 가톨릭의 권위와 힘으로 바뀌어진 안식일 대신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점점 더 부각시켜서 그 일요일의 권위와 함께 교황의 권위를 온 세계에 드높여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날이나 뭐 하루 정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톨릭 측에서는 일요일에 휴식하고 있는 것을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개신교가 존재하기 1000여 년 전에 거룩한 사명에 힘입어 그 날을,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어제 공부하신 대로 십계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등한 혹은 하나님보다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표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써놓은 것을 교회가 바꿨다는 것은 그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희 목회실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부목사가 바꾸려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제가 바꾸라고 해야 바꿔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우고 고치고 바꾸고 나눕니까? 그걸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힘이에요. 그힘 중에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다. 절대로 일요일 예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지나가십시다. 드디어 이제 이 일요일을 온 세계가 강압적으로 지켜야 될 날로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8년 5월 31일에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서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주일 성수에 관하여,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87개 항목 중에서 67번째 항목에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의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지구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일요일은 무조건 휴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명분이 있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원래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인데 일요일은 사람들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이게 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말을 갖다 다 붙였어요. 일요일에.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강제로 일요일 휴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그 말입니다. 99년 7월 사도 목회 서신 네, 내용인데 이것은 Future for America라고 하는 다른 잡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9개 항목 중에 여섯 번째 항목.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문제를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주제로 보는 것입니다. 7번,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점점 무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장악하게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사법적인 제재와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느 안식일에 이 그림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네? 부시예요. 부시. 네. 2004년 2월 26일자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이라고 하는 잡지에 잡지인지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평으로 나온 그림이에요. 이 다이토나 비치 뉴스 저널이 대단히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잡지라는 것입니다. 이 만평의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다 알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지금 여러 강력한 종교단체에서 일요일을 무조건 쉬고 일요일에 어떤 일이나 어떤 다른 일을 하면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헌법을 고치고 개정하고 만들자고 하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정치가들이 알고 있어요. 언젠가 미국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면 역사는 그야말로 내리막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다 예언을 통해서 대비하여 하루하루 깨어서 준비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레이건 시대부터 종교 분리 분위기는 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와 정치가 한데 힘을 모아고 협력을 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사상이 이제 거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게, 이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도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마는 이제 생각, 인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마음으로 인정하든지 행동으로 인정하든지 간에 그 법에 굴복하여 교황권에게 이제 협력이 되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할 때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국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뱀이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조목조목에 대하여 뱀은, 사단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짐승으로, 교황권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뱀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교황권이 할 일은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고 일요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장본인, 그 사람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많은 분들이 666을 짐승 바코드, 이 바코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코드의 구조가 국제 고유 번호가 6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제일 앞부분에 국제 고유 번호 6이 있고, 처음에 0도 해보고 9도 해보고 6도 해보고 다 이제 시험해본 결과 6이 부작용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이 바코드에 제일 처음에 국제 고유 번호 6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가입된 국가 번호가 나오고, 제조회사 번호가 나오고, 중앙에 국제 고유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상품, 이거 다 상품에 붙이는 코드죠, 바코드. 여기에 이제 개별 상품 번호가 나오고, 바로 마지막 직전에 여기까지 판독, 오독, 방지하는 장치가 있고, 마지막에 국제 고유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6이 몇 개입니까? 3개. 그래서 이것을 666이라고 하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 이 666은 먼저 나온 첫 번째 짐승의 행세를 다 관찰해 보고 그 일을 하는 짐승, 사람의 이름의 수를 세보면 얼마라는 것입니까? 그게 666이라는 것입니다. 네, 교황은 그 고유 이름 중에 하나가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 권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것인데, 라틴어로 된 교황의 공식 칭호입니다. 그 이름의 수를 세보라. 이 문자들이 각각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치에 적용되지 않는 문자도 있지만, 예를 들면 5는 이 V는 5고, 그 다음에 O자를 똑바로 하나 세우고 거꾸로 세워놓은 요 X는 10이고, L은 50으로 약속돼 있고, C는 100이고, D는 500이고, 이런 숫자의 약속이 있어요. 이건 웹스터 사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비카리오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세보면 그 수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666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현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흐름을 보면 분명히 그 이름의 수를 세보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따져서 666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뭐 네로, 뭐 나폴레옹도 갖다 붙이니까 많아요, 그런 666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666의 이름에 해당하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을 다 성취시켜 놓은 후에 그 이름을 확인할 때 66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세보면 이제 V는 5고 I는 1이고 C는 100이고 A하고 R은 수가 없고 I는 1이고 U는 V와 함께 5로 사용됩니다. S는 수가 없고 F는 0고 수가 없고 I는 1이고 L은 50이고 I 1. D는 아까 500이었죠? 500. E는 수가 없고 I는 1. 다 세보면은 666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첫 번째 짐승, 그 복합적인 첫 번째 짐승은 로마 교회고 교황권입니다. 그가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합치고 거기에 들지 않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줄 세력이 바로 새끼 안 같이 생긴 짐승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나라가 연합해서 온 세계를 하나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그 시간이 거의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몇 글자 차이입니까? 예? 한자 차이입니다. 바자하고 다자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너도 다르게 믿으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요 밧자를 다자로 바꾸면 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왕에 믿으시려면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의 역사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는 아벨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조금 섞어서 다르게 믿는 이 가인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를 쳐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어제 둘째 날, 셋째 날 공부하셨던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있었던 사건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 굴복했습니다. 세 사람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것이고 굴복하라는 명령이 올 것입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굳건하게 진리와 말씀을 지킨 자들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환란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같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남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할 확고부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나의 모든 삶이 말씀에 일치하여 나아가는 훈련이 쌓이고 쌓일 때에 마지막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미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주 들으신 후에 3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험 크게 받아도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처럼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처럼 분명히 알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역사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처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내일로,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루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짧은 기간이지만 험한 시련과 고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험한 길을 먼저 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여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 자리에 함께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